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3일 베이징에서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식과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에 앞선 연설에서 인민해방군 병력 30만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걸으며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통제하거나 해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병력 감축이 2017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간 중국의 군비 지출은 연간 10% 이상씩 증가해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양국 간 화해를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를 방문해 있는 동안 중국 군함 5척이 인근 베링해 국제수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2일 베링해에서 중국 군함이 관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모든 나라 군용 선박들이 국제수역에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관리들은 이번에 베링해에 출연한 중국 군함들은 상륙함 한 척과 보급선 한 척, 수상 전투함 세 척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이 불법 행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도 중국 군함이 베링해에 출연한 의도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의 리투아니아에서 3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지역사령부 출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지역사령부가 문을 연 것은 나토 회원국 간 유대화 힘, 준비태세에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토는 리투아니아 외에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에 지역사령부를 설치하고 최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지역사령부는 앞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창설된 신속대응군 운영과 지역군사훈련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핵 합의에 대한 의회의 표결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측은 의회가 서방과 체결한 핵 합의를 놓고 표결하는 것에 반대했었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러나 3일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연설에서 의회는 핵 합의 문제에 비켜서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합의를 승인하든 거부하든 이는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또 로하니 대통령에게도 의회가 핵 합의를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그동안 이란 핵협상단의 노고를 취하했을 뿐 이번 합의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3일 바레인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세 번째 경기인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김창복 감독이 이끄는 북한 대표팀은 전반 42분 정일관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을 끝까지 잘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예멘,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2연승을 달렸던 북한은 바레인마저 물리치며 3연승, 승점 9점으로 조 선두 자리를 지켰고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한편 한국도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라오스를 8대 0으로 대파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3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G조 2차전에서 라오스를 상대로 무더기 골을 뽑아내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4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로마 가톨릭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달 말에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셨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겸손한 인격과 다소 파격적이고 서민적인 행보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그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황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미국인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황이 미사를 집전할 뉴욕주 맨하튼 시내에 9월 하순에 온다던 교황이 벌써 등장했습니다. 교황이 벌써부터 온 건 아니고요. 교황을 똑같이 그린 벽화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 벽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나가던 뉴욕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데요. 가로가 28m고 세로는 69m입니다. 4명의 전문 인력이 열흘 동안 매달려서 그렸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데 쓴 물감만 거의 400m가 들었답니다. 노란색 바탕에 흰 가운을 입은 교황을 그렸는데요. 평소 입는 하얀색 수단 차림에 환하게 웃으면서 오른손을 들고 인사하는 모습이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환영합니다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교황이 그려진 이 건물의 벽은요, 평소에도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대기업들이 상품을 광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교황을 담고 있는 장면에 기적 같다는 반응을 보이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대형 벽화를 카메라로 찍는 행인들의 모습 쉽게 눈에 띕니다. 이 그림을 그린 벽화 화가들도요, 30도를 웃도는 더운 여름 날씨에 벽에 매달려서 정교하게 교황의 얼굴을 그려내느라 힘들었지만 교황을 그린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벽화는요, 교황이 다녀간 후 열흘 정도 더 남아있게 되는데요. 아마도 벽화 때문에 미국인들의 교황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또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와 배경 용어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미국 50개 주를 가다 떠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3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알아볼까요? 9월 4일 금요일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 18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분포,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8도에서 28도 예상하고요.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8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티에라가 부릅니다. 투게더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 소속 서기가 결국 구류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군의 특수전 교육과정인 레인저 스쿨이 여군에게 완전하게 개방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입 학력 평가 시험 가운데 하나인 SAT의 점수가 10년 내 가장 낮게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동성부부에게 결혼 허가증을 발급해 주질 않아서 미 전역에서 화제가 된 한 지방 공무원이 법정에 출두했는데요. 결국 구금됐네요.
그렇습니다. 켄터키주 로안 카운티 소속 서기로 올해 49살인 킴 데이비스 씨가 오늘 캔사스주 지방법원에서 법정 모욕죄로 법정에 섰는데요. 결국 데이비스 씨가 연방법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그를 구류형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법정 모욕죄를 혐의를 인정한 셈인데요. 구체적으로 법정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연방법원 1, 2심과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따르지 않아서 법정을 모욕했다는 겁니다. 네. 애초에 데이비스 씨가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자 이 사안이 연방법원으로 갔는데요. 연방법원 1심, 2심에서 모두 데이비스 씨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도 데이비스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서 버텼고요. 결국엔 법정 모욕죄로 구류형에 처해진 겁니다.
네, 킴 데이비스 씨가 하는 일이 이 자동차 등록증을 갱신해주거나 토지기록관리 또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인데요. 이 사람이 동성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잘 알려졌다시피 종교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데이비스 씨가 기독교인인데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동성부부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동성결혼에 강력하게 반대하죠.
예.
데이비스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부터 현재까지 동성부부뿐만 아니라 이성부부에게도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6월에 나온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지역 정부가 이 동성 부부에게도 결혼 증명서를 내줘야 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예. 지난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켄터키 주지사가 지역 정부에 동성 부부에게도 결혼 증명서를 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이걸 거부한 겁니다.
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켄터키 주에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공무원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켄터키 주지사 말로는 이 켄터키 주에 있는 카운티석이 120명 가운데 킴 데이비스 씨까지 3명이 있는데요. 유독 데이비스 씨만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킴 데이비스 씨가 사무실 안에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동성 부부들하고 말씨름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가면서 또 더 화제가 됐었는데요. 데이비스 씨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자기의 신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연방법원이 이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 사건을 다룬 연방법원은 간단하게 말해서 종교의 자유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한 연방판사는 지난달에 내놓은 판결에서 지역정부가 킴 데이비스 씨가 종교활동하는 걸 제한할 수 없고 또 도덕적 종교적으로 동성결혼을 용납하라고 이 사람에게 요청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직무 수행을 거부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나온 지방법원 판결에는요, 이 자연법이 법정의 권위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예.
이 말도 쉽게 말해서 이 법보다 종교적 신념을 우선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네. 어쨌거나 이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해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고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네. 데이비스 씨가 앉아있는 자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고요.
네.
주민들이 투표로 뽑은 자리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카운티나 주정부에서 이 사람을 그냥 잘라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럼 데이비스 씨를 강제로 해고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사실 뭐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네.
먼저 이 켄터키 주의회가 이 데이비스 씨를 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탄핵이라 그러면 잘못을 한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하죠.
네.
근데 이 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실제로 이 탄핵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 카운티 검찰이나 주 검찰이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서 킴 데이비스 씨를 기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데이비스 씨 스스로 마음을 바꾸거나 물러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농담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선거철이 다가와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데이비스 씨 대신에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뽑으면 저절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은 아예 주의회가 법을 만들어서 이런 대치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정 안 되면 결혼 증명서를 다른 관리가 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방법이 이제 데이비스 씨 측에서 요구하는 방안인데요. 근데 이제 데이비스 씨가 법원 명령으로 구류형에 처해졌으니까 이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시골 카운티 서기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길을 끄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성명을 냈는데요.
네.
킴 데이비스 씨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나 법원이 개인의 신념을 꺾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네.
반면에 칼리 피오리나 후보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동성 결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데이비스 씨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이 레인저 스쿨이라고 하면은요, 특수전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이곳의 훈련은요, 웬만한 남자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혹독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두 명의 여군이 이 레인저 스쿨을 졸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뭐 이제 레인저 교육 과정을 여군에게 전면 개방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 육군은 레인저 스쿨의 문을 여군들에게 완전하게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 맥휴 미 육군 장관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모든 군인에게 레인저 스쿨에 들어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역시 성명을 내고 자격이 있는 모든 군인에게 레인저 과정에 갈 기회를 줘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미 육군이 지난 4월에 이 레인저 과정에 여군을 받았는데요. 당시 여군이 몇 명이나 레인저 스쿨에 들어갔죠?
처음에는 이제 모두 20명이 지원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19명이 레인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군 장교 2명만 졸업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여군 장교 1명도 레인저 교육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 순조롭게 훈련을 마치면 이 세 번째 여군 장교도 오는 9월 18일경에 레인저 스쿨을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레인저 훈련을 마친 이 여군 두 명이 레인저 연대나 델타 같은 특수부대 소속 군인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은 이 특수전 훈련 과정인 레인저 교육을 받은 거지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특수부대원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예. 자, 이번에 특수전 훈련 과정을 여군에게 개방한 게 미국 국방부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2년 전에 모든 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하겠다고 결정했는데요. 국방부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지휘관에게 올 가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해서 상부에 권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미 육군이 여군을 몇몇 제한된 교육 과정에 들여보내서 이들이 전투 임무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네. 이번 미 국방부 계획에서 핵심은 역시 전투에 참여하는 이 전투병과의 여성을 참여시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많은 여군들이 다양한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전장에 직접 나가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에서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 전투 임무에 여군을 제외하는 규정을 내년까지 없애라고 각 군에 명령했는데요. 네. 만일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는 군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각 군이 어떤 반응인가요?
아직은 예외 대상에 대해서 장관 승인을 받겠다고 나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종합해보면 이 각 군이 이 국방부의 명령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미군에서 제일 남자들의 목소리가 센 곳이 해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해병대에서 여성을 전투의 임무에 배치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네, 해병대가 국방부 명령에서 예외가 되려고 장관한테 승인을 요청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재미있는 거는 이 미국 해병대에서 이 전투병과 장교 교육을 시험적으로 여군들에게 개방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 과정을 마친 여군이 없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해병대를 관할하는 미 해군 장관의 말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레이 마버스 장관은 최근 한 회견에서 해병 전투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SAT라고 하면은요, 미국 내 대학들이 신입생을 뽑을 때 근거 자료로 삼는 학력 평가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가을 학기에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SAT를 봤는데요. 이 학생들의 SAT 점수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SAT 시험을 주관하는 비영리 조직이죠. 칼리지 보드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평가 결과 학생들 점수가 평균 점수가 지난 10년 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SAT가요. 쓰기, 읽기, 수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부분별로 800점이 만점이라서 가장 높은 점수가 2,400점이죠. 이번에 총점 평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이번에 평균이 1,490점인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7점이 떨어졌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요. 읽기가 495점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2점, 수학 역시 2점 떨어졌고요. 작년에 487점이었던 쓰기 평균은 이번에 484점으로 3점 하락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SAT 점수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라면서요.
네, 아까 말했지만 이번에 나온 점수가 지난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점수고요.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SAT 점수가 내림세를 보인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단지 몇몇 교육 전문가는 학생들 실력을 높이기 원하는 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을 지목하는데요. 이런 요인에는 과정 환경이라든지 언어 문제, 주변 환경 그리고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있습니다.
네. 뭐 SAT 시험이라는 게요. 원래 그 취지가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 교육을 받을 능력이 되는지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SAT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칼리지 보드는 1,550점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네.
이번에 시험을 본 사람 170만 명 가운데 42%인 약 70만 명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종별로 이 비율의 차이가 있는 게 눈길을 끄는데요.
네.
동양인 61%, 백인 53%, 북미 원주민 33%, 그리고 중남미계는 23%였고요. 꼴찌는 흑인이 16%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예, 요즘 뉴스를 듣다 보면 SNS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영어는 영어 같은데 도무지 알쏭달쏭 이게 뭐지 싶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이 SNS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SNS라는 말도 원래 어떤 말을 줄여 만든 거죠?
맞습니다. 이 긴 용어는 곧잘 줄여서들 부르고 있죠.
예.
예, 이 SNS라는 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영어 앞글자만 따서 만든 말인데요. 한국에서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라고 풀어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SNS란 쉽게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연결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관심사도 나누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결고리, 연결망을 만들어가는 거죠.
예,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예, 뭐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른 만큼 이 SNS에서 다루는 주제도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저마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 견해 같은 걸 글이나 사진, 이 동영상 같은 매체를 동원해서 SNS에 올리면 여기에 호응을 보이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네.
예,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나 팔로우, 그러니까 서로 추종하면서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겁니다.
네. 전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SNS의 일종이죠.
맞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SNS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핀터레스트, 바인, 텀블러 같은 것도 꽤 유명합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SNS들인데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각각 고유하고 독창적인 SNS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 밴드 같은 SNS를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요.
네.
예, 중국에서는 웨이보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SNS를 한다고도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까?
예, 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이 적어도 1개 이상의 SNS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2008년에 처음 이런 조사를 했을 때 SNS 이용자가 약 24%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몇 년 새에 급증한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SNS 이용자 수도 두드러지게 껑충 뛰었습니다.
네, 그럼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SNS는 뭐가 있습니까?
예, 페이스북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58%.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 페이스북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면 원래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드가 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교류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에 만든 건데요. 10년이 지난 현재 전 세계적인 페이스북 이용자가 15억 명에 달합니다. 여기서 이용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하나인 거니까요.
네.
예, 그냥 계정만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1위는 페이스북이고 또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예, 미국인들은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두 20% 미만으로 이 페이스북 이용자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링크드인인데요.
네.
예, 대표적인 비즈니스용 SNS로 전 세계에 있는 회사 또 직장인들을 엮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나 직원을 뽑는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네.
예, 요즘은 인스타그램도 많이 쓰는 추세인데요. 2013년에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12%였는데요. 지난해 조사에서는 19%로 껑충 뛰어서 이 트위터 이용자보다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트위터는 이 짧은 글이 특징이죠.
예, 트위터도 이 페이스북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관심사를 글이나 사진 또 동영상 같은 걸로 이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는 SNS이긴 한데요. 하지만 문자의 경우 한 번에 최대 140자만 보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서 아무리 관심 있는 내용이라도 글이 길면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글보다 주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신의 생각과 또 관심사를 표현하는 SNS입니다.
네, 인스타그램이 특히 젊은 이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인스타그램은 이 사진을 특히 기반으로 하는 SNS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정하는 기능 같은 게 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같은 사진이라도 좀 더 예쁘게 또 좀 더 멋지게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은 거라고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또 이 스냅챗이라는 SNS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예, 스냅챗이 나온 건 별로 오래되지 않는데요.
네.
2011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명의 학생이 만든 겁니다. 이 사진 공개 시간을 제한하는 걸로 아주 유명한데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다고 할 때 이 10초라는 이런 제한 시간을 정해놓으면 받는 사람이 사진을 확인한 뒤 10초 뒤에는 이 사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네.
예, 원하지 않은 사진이나 정보 같은 게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안된 건데요. 이용자 수가 2013년 3%에서 지난해 13%로 눈에 띄게 성장하는 SNS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종류도 다양하고 기능도 다양한 이 SNS를 통해서 사회적 흐름이나 뭐 뉴스들 많이 접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신문이나 텔레비전보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예, 특히 속보에 있어서는 이 트위터를 따라잡기가 힘든 일이다. 한 통계 자료를 보면요. 트위터 사용자의 70%가 뉴스 관련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고 또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있고요.
네.
예, 절반 넘는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트위터 이용자가 지난해 2억 6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SNS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SNS의 영향력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 텔레비전 광고와 또 선거 유세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SNS 전쟁이 한몫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당장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나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 같은 사람만 보더라도 가장 먼저 이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린 게 바로 이런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네, 이런 SNS를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 아닌가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에 출마했을 당시가 2008년이었는데요. 거의 무명에 가까웠던 오바마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것, 또 존 맥케인 공화당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된 데는 이 SNS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후보들의 SNS 이용이 두드러지는 것 같죠?
예, 대선 후보들이 지지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간접 홍보 효과를 노리는 건 이제 아주 보편적인 일이 됐고요.
네.
예, 공화당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스냅챗을 활용하면서 젊은 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인스타그램에서는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제프시 후보 간의 뭐 전쟁이 두드러지고 있던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인스타그램에 이 제프시 후보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에 관련된 동영상, 또 부시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말렸던 부시 후보의 어머니 바바라 여사와 관련된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건데요.
네.
예, 여기에 제프시 후보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맞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후보와 부시 후보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다가올수록 SNS상에서 후보들 간의 격돌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 이어가겠습니다. 밥 딜런이 부릅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골라봤습니다. Take this badge off of me, 'caus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put that gun to the ground. 'Cause I can't shoot them anymore. There's a long black cloud coming on down. I feel like I'm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I'm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Knock,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내일부터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중서부에 있는 미시간주 다녀왔었죠.
네, 미시간주는 미국에서 가장 큰 호수 5개 가운데 4개가 이 주를 둘러싸고 있는 바람에 5대 호주로 통한다고 소개해드렸었죠.
네, 5대 호 가운데 하나인 미시간 호만 보더라도요. 한 미국 남성이 40일을 달려서 완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큰지 좀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예, 한국보다 좀 작은 나라는 뭐 호수 안에 쏙 들어갈 정도라고 하니까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예 미시간주에서 또 하나 유명한 걸 꼽자면은 디트로이트시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미시간주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휴식격인 이 오스모빌이라든지 포드 같은 이 자동차 회사들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 본사도 다 이 디트로이트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미국 자동차계의 수도라는 그런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도 역시 중서부에 있는 주인데요. 미네소타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미네소타 주는 미국 대륙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가운데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어 캐나다와 바로 맞닿아 있는 주다. 하지만 미국 통계국의 방침에 따라 인근에 있는 다른 10여 개 주들과 함께 중서부 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의 말로 미네소타는 하늘색 물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사물 하나하나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인디언들이 이 이름을 그냥 지었을 리는 없을 테고. 그렇다. 이 미네소타 주도 앞서 미시간 주만큼이나 물과 관련이 많은 주다. 미네소타에는 호수가 정말 많다. 만 개의 호수 주라는 별명도 있다. 호수가 만 개나 된다는 소리일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다. 미네소타 주립 역사연구소의 케이트 로버츠 수석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Land of 10,000 lakes. And, you know, even though our state contains well over 10,000.
미네소타주는 만 개의 호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만 개보다 더 있습니다.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 4만 제곱미터, 만 평이 넘는 호수만도 12,000개에 달합니다. 만 개의 호수라고 하는 건 그냥 말하기 쉽게 대표적으로 하는 소리지요.
북반구에 위치한 이 미네소타주는 아주 오래전 빙하가 워낙 많았다고 한다. 그 빙하의 무게로 땅이 조금씩 내려앉았고 그 내려앉은 곳에 물이 들어와 생긴 게 이런 호수들이라고 한다. 호수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유명한 미시시피 강이 미네소타주를 흐르고 있다. 미시시피 강 하면 미시시피 주를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미시시피 강은 미네소타의 한 작은 샘에서 솟아나 강이 돼 미네소타를 지나 1,100km나 넘는 거리를 남으로 도도히 흘러내려 마침내 미국 대륙의 남쪽 멕시코만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긴 강, 미시시피 강의 상류, 수원이 바로 이 미네소타 주인 것이다. 미네소타 주는 1858년에 32번째로 미국의 주가 됐다.
We were officially made a state in 1858.
미네소타주는 원래 그 전에는 미국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사들인 루이지애나 영토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네소타가 정식으로 독립적인 주가 된 건 150년이 조금 넘지요. 미네소타주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남북전쟁 당시 남북만 갈라져서 싸운 게 아니라 미네소타주 안에서도 심한 내전이 있었습니다. 다코다 인디언들과 유럽 정착민들 간의 싸움이었죠. 수백 명이 죽는 피 흘리는 싸움 끝에 원래 살고 있던 다코다 인디언들이 미네소타주에서 추방됐습니다. 인디언들과 잘 지내야 했는데 사실 미네소타주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역사이자 아픔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주도는 세인트 폴이다. 워낙 추운 곳에 있다 보니 겨울의 도시라는 별명도 있다. 그런데 미네소타주에는 이 세인트 폴과 비슷한 도시가 하나 더 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맞닿아 있는 미네아폴리스 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두 도시를 쌍둥이 도시라고 한다. 물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네아폴리스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도시다. 그렇다고 미네소타주를 호수만 많은 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미네소타주는 미국 사람들이 프레어리라고 부르는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미국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곡창지대다.
Historically, we're probably best known for our natural resources, the wheat and the flour that grow.
미네소타주는 역사적으로 밀과 밀가루 생산을 많이 하는 주입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넓은 밀밭이 정말 많습니다. 미네소타주의 절반 가량이 농장이지요.
그러다 보니 미네소타주는 식품 관련 산업이 아주 발전해 있다.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probably recognize would be General Mills, and that's a major food company. Think of Wheaties, Cheerios, Betty Crocker brand, Nature Valley Granola.
예를 들어 제너럴 밀 회사도 여기 있습니다. 세계적인 식품 회사지요. 제너럴 밀뿐 아니라 그린 자이언트 같은 다른 많은 식품 회사들이 몰려와서 주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미네소타는 깡통 햄인 스팸으로도 유명해요. 2차 대전 때 처음 만들어진 건데요. 스팸 박물관도 있습니다. 광고나 의미 없는 이메일을 스팸이라고도 하지만 저희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매 1초마다 스팸 캔 3개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란 거죠. 그리고 철강 산업도 미네소타주의 주력 산업입니다.
미네소타주가 배출한 유명한 사람들로는 누가 있을까? 게이트 로버츠 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보자.
And there are a lot of famous people. We think about historically somebody like Charles Lindbergh.
찰스 린드버그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혼자 쉬지 않고 비행에 성공한 사람이지요. 원래 미시간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미네소타에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드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지낸 휴버트 험프리도 미네소타 사람입니다. 다른 주에서 태어났지만 말년에 미네소타에서 사망했지요. 그리고 유명한 밥 딜런. 이 밥 딜런도 미네소타주가 사랑하는 가수입니다.
초여름이면 미네소타주에는 하얗고 분홍색의 꽃이 피어난다. 한국에서는 개불알꽃이라는 다소 민망한 이름이 붙어있는 이 꽃이 미네소타주를 대표하는 꽃이다.
Our state flower is called the pink and white lady slipper. It's a very small, dainty flower.
미네소타주의 꽃은 pink and white ladies slipper입니다. 숙녀의 신발같이 생겼다고 해서 ladies slipper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 피고 하얀색과 분홍색 작은 꽃을 피워냅니다. 1902년에 주꽃으로 채택됐어요.
미네소타주의 새는 검은부리 아비라는 아주 큰 새다.
And many people I think are familiar with loons. Maybe the size of a duck. It's a water bird with a
호수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삽니다. 거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큰 건 1m 가까이 되는 것도 있지요. 부리가 아주 뾰족하고 사납게 생겼습니다. 특히 새 울음소리가 아주 이상한 걸로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말하기도 해요.
미네소타주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 적석나무 숲을 지나치게 된다. 적석나무는 미네소타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한다. 문득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적석나무 숲속을 찾아들면 은은한 소나무 향기를 잔뜩 맡게 될지도 모르겠다. He can
see the sky. 네, 미네소타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네소타주가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가졌죠?
네, 맞습니다.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예 올드밀 축제였는데요. 지난주가 마침 100주년이었습니다. So 이 기념행사에는 미네소타 주지사도 참석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축제가 흥미로운 게요. 한 집안이 주도하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키난이라는 그 가족이 100년 전에 마을에서 이 조그맣게 축제를 연 게 처음 시작이었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4세대에 내려오면서 이 미네소타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이 조그만 물놀이 기구 몇 개와 또 음식 몇 가지를 놓고 시작했다는데요. 요즘은 다른 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해마다 몇 년째 이 축제를 찾은 만큼 유명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네소타 주의 25센트 동전 속엔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을까요? 박윤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미네소타 주 25센트 동전에는 만 개의 호수라는 글자와 이 미네소타 지도가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만 개 호수 가운데 하나에서 낚시를 하는 거겠죠.
네.
예, 또 이 호수 위를 앞서 소개해드린 이 미네소타주의 새 검은 부리 아비새가 헤엄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Colorado.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미네소타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 미시시피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속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to check out something입니다. In America, we have something called take our children to work day. 미국에는 자녀들을 직장에 데려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 날이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입니다. Kids get a day off from school and get to follow their mom or dad around at work. 아이들은 하루 동안 학교를 쉬면서 부모님이 일하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럼 먼저 제가 데이브와 데이브의 딸 레이첼과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to check out something이죠. Listen carefully.
So it's bring your kids to work day. Who do you have with you?
This is my daughter Rachel and her friend Casey.
Oh, so what are they doing for today? What do you guys have planned?
Not sure.
They said not sure. Do you know?
Yeah, they'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and the radio studios and did some writing and stuff like that.
미국의 소리 방송 복도와 로비에서 어린 학생들을 만나니 무척 신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It was so refreshing to see kids in the hallways and lobby of Voice of America. 저는 직장에 자녀를 데려오는 날에 데이브의 딸 레이첼과 그녀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When I asked what activities they have done or are planning to do, 데이브는 they ha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They ha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라고 했죠.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이죠. To check out or to check something out means to take a look at something or to examine or try something. To check, C-H-E-C-K, check, out, O-U-T, to check out.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은 무엇무엇에 대해 알아보다, 무엇무엇을 확인해보다 또는 시도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t's bring your kids to work day. Who do you have with you?
This is my daughter Rachel and her friend Casey.
Oh, so what are they doing for today? What do you guys have planned?
Not sure.
They said not sure. Do you know?
Yeah, they've been on tours and checked out the studios and the radio studios and did some writing and stuff like that.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 무엇무엇에 대해 알아보다, 무엇무엇을 확인해보다 또는 시도해보다. To check out 또는 to check something out. 꼭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8월 18일 올해 82살인 시리아의 저명한 고고학자 칼리드 알 아사드 씨가 순위파 무장단체 ISIL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아사드 씨는 지난 40년간 팔미라 지역의 고대 유적을 연구해왔습니다. 지난 2015년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은 시리아의 고대 유적 팔미라가 포함된 타드무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씨는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머무르면서 고대 문화재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가장 강력한 어조로 고대 유적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아사드 씨에 대한 살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커비 대변인은 다른 희생자들처럼 아사드 씨의 고귀한 삶과 행적은 ISIL의 야만적인 살해와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SIL의 시리아 유적 파괴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커비 대변인은 ISIL은 그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 귀중한 유물을 파괴하고 약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의 테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응해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는 ISIL의 문화재 밀수출과 판매를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중한 문화재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더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US 팔러시 360을 찾아보세요. 페이스북과 트위터 해시태그 US 팔러시 360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